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천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을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고로 오늘 요셉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과 소원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오직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 주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그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 때문에 한 도시가 물에 잠겨버린 그런 일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죠.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가지고 사망자만 해도 뭐 수만 명이 이른다 뭐 그런 말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데, 근데 그런 그 재앙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그 도시의 재앙이 이미 예고된 것이다 이렇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시가 물에 잠긴 것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그 물이 도시로 들어온 바람에 도시가 물에 잠겼다 그래요. 그리고 도시 양옆에 강이 있고 호수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가 해수면보다 강이나 호수보다 낮게 그렇게 돼 있답니다. 제방이 터져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와서 잠길 위험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다들 그 말을 합니다. 실제 2000년에는 그 뉴올리언스 대학 한 교수가 그 같은 위험을 미리 경고를 했다 그래요. 허리케인이 강하게 불면은 이 도시가 물에 잠긴다 이런 경고를 미리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같은 예고된 그런 재앙 속에서 그런 재앙을 두고 얼마나 마음을 쓰면서 또 근심을 하며 살았겠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예견된 재앙, 미리 경고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서 어떤 준비를 했다면은 그처럼 온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은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안 그렇거든요. 어떤 경고라는 걸 듣게 되면은 그걸 자꾸 현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습성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가 있을 때 그래 이 경고가 나에게 현실로 되어질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경고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뉴올리언스 그 도시의 시민이었다면은 그처럼 이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다 그런 경고를 여러분이 받았다 했다 예. 그 경고에 과연 얼마나 마음을 썼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대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그 어떤 경고도 대수롭지 않게 이기고 지나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세대의 심판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는 분명히 예고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심판이었지만은 노아를 제외하고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그런 경고를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가? 우리를 돌아본다면은 우리 역시도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심판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예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이 어떤 재앙을 맞고 망한다면 그건 예고된 경고 속에 주어지는 재앙이 분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고된 재앙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얼만큼 마음을 쓰고 살고 있느냐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사실상 기독교인조차도 멸망을 말하되 그 멸망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멸망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멸망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내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 멸망이라고 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멸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나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처럼 내 현실에 눈을 뜨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나의 불의함과 나의 죄가 아니고 항상 타인의 허물과 타인의 실수들 그러한 것들만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쪽으로만 나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내 현실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습을 파헤치라는 것이 아니고 네 현실이 어떤가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내 현실에 눈을 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죄를 책망을 하고 또 경고를 함으로써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이 본문 앞에서 내용은 다윗이 반역을 한 압살롬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그리고 압살롬 편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의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다 사람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 다윗을 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처럼 다시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로 보면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를 잃어버리고 이제 힘없는 사람이 되어서 도망을 치고 있을 때 그런 다윗을 보면서 저주를 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런 저주를 내뱉었던 그런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이 시므이 그 사울의 집을 멸망시킨 거 그걸 두고 이 다윗을 저주한 것이거든요. 그랬던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이제 또다시 힘이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니까 다시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엎드려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그런 말을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왜 지금 이렇게 저자세가 되어가지고 다윗 앞에 꿋꿋 엎드리고 있느냐. 시므이가 진심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사실 그것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시므이는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지한 하나의 처지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도망칠 때에는 왕이 아닙니다. 모든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주해도 나는 괜찮을 거다.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생각에서 마음 놓고 저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내가 마음 놓고 저주해도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가 예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행동이 근심이 되지를 않기란 말입니다. 행여 나에게 보복하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보복을 미리 피해보기 위해서 미리 다윗을 영접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시므이는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그 힘을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이 없다 얘기될 때에는 마음 놓고 지어주고 하면서 마음 놓고 조롱을 하면서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에는 굽실거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그 시므이란 말이죠. 자, 이런 시므이를 두고 여러분들은 시므이의 어떤 점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시므이의 악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을 저주한 그 행동이 악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어떤 행동을 두고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이 다윗을 저주한 그 행동, 그게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는 저주하고 조롱하고 강자에게는 굽실거리는 그 속성, 인간의 그 속성이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저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조롱을 하기도 하고 이용을 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굽실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놔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봐가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다고 하는 나의 현실 또 그 사람의 현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간 모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게 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걸 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악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돈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늙어지고 병에 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뭐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서 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암에 걸렸습니까? 병을 치료하는데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란 말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까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에서 더 힘이 된다고 여겨지는 돈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으면 아, 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없으면 힘 없는 사람, 내가 무시해도 나에게 좋은 해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들어간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 또 그런 복을 달라 이런 애원을 또 내뱉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살려놓고 있다는 것, 나를 살게 한다는 것,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들이고 그 모든 걸 가리켜서 악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위에 돈 없는 사람을 가볍게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살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저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대한다면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의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가진 힘을 봐가면서 그 사람의 위치를 봐가면서 힘이 없을 때는 마음 놓고 조롱하다가 힘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잘 봐달라고 굽실거리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아니하는 그것을 가지고 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세상에 가진 힘의 논리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 자유롭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들한테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내가 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악한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하지 아니한 것.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겨우 살고 있으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힘없는 자를 가볍게 여기는 것. 내가 악한 자이면서도 남을 욕하기에 바쁜 것. 이 모든 것이 다 악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내 말을 하면서 은혜를 짓밟는 그런 악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내 가슴에 박혀 있어가지고 은혜가 내 삶을 주장을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살리고 있는 은혜를 내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게 눌려지게 되고 모든 자 앞에서 낮아진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면은 다윗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천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총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유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가보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할 때에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이 베냐민 자기 지파 사람을 1천명을 대동해서 다윗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시므이가 1천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수의 자기 지파 사람을 대동해서 다윗을 맞이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조건 굽실기를 싫다는 것이죠. 다윗 앞에서 똑같이 자기 세도 좀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편 사람 이렇게 많다. 나도 이렇게 세가 큰 사람이니까 당신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은연중에 다윗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속에 숨어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 힘을 내세워서 나한테 보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속셈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시므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시므이란 사람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나 좀 죽겠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짓거리 하고 있는 시므이잖아요. 거짓으로 다윗에서 용서를 구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당장 그를 벌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얄밉다는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인 아비세가 그런 말을 해요. 21절에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비세가 이제 등장을 하죠.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까 시므이 저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사형 선고를 옆에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비세, 이 아비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비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비세는 또 이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면서 그걸 판단하고 정죄에 바쁜 또 그런 사람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게 아비세였습니다. 아비세가 또 어떤 모습 보였냐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아비세와 함께 사울의 진중에 몰래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긴 가운데에서 그냥 누워 자고 있었죠. 사울을 지킨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때 아비세가 이건 하나님이 준 저를 기회니까 당신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다윗을 부추겼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비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를 해롭게 하고 죄지은 사람 가차없이 보복을 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곧 아비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아비세가 시므이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어마땅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아비세 악한 것은 또 뭐겠습니까? 이 아비세 악한 거 용서해 주지 않고 죽이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비세 악한 점이겠습니까? 아비세 악한 건 또 그게 아닙니다. 아비세의 악한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 역시도 죽을 마땅한 악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게 아비세의 악한 점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요. 아비세 형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아비세의 동생이 또 아사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 아사일이 아브넬에게 죽은 일이 있어요. 당시 아브넬은 사울의 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세와 요압 또 이 아사일은 이 다윗의 군장으로서 서로 전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로 적도 관계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때에 아비세의 동생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다 설교했던 내용들인데 그리고 아비넬이 당시 그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대신을 하고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 넘겨줄 테니까 나와 언약을 맺자 상대를 해달라 이런 식의 그 조건을 다윗에게 비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브넬의 말을 받아들이고 아브넬을 환대에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요압이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내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넬은 내 동생을 원수인데 왜 살려 보내주느냐 왜 그렇게 환대하느냐 불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 결국에 헤브론에서 아비세와 함께 아브넬을 살해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헤브론은 뭘 하겠습니까? 도피성이라겠죠. 도피성은 복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성이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서 복수를 함으로써 다윗에게 저주를 받은 일이 사무엘하 3장에 있단 말입니다. 아비세에게는 그런 일이 있는데 다윗의 저주까지 받던 그런 일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아비세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시므이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아까 반대로 행동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복수를 행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이 놓은 그 도피성에서 복수를 행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지가 뒤엎어버리는 그런 악한 자였는데 시므이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어주겠으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마치 자기는 여호와께 기름 부은 만 왕에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비새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일만 내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아비새 악입니다. 자기를 모른다는 것. 자기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를 모른다는 것. 이게 아비새 악이란 말이죠. 이런 아비새 역시도 오늘 우리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타인의 실수, 잘못, 허물을 보는 귀신입니다. 마치 뭐 남의 허물과 실수를 잡아 내 이달을 세워놓고 날마다 돌리고 눕고 똑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실수, 허물도 보여지게 되고 나에게 못마땅한 그런 모습 보여지면 가차없이 분을 내면서 고치라 하면서 잘라버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인의 실수나 허물은 잘 보면서도 자기 악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보지를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야 돼요. 남의 걸 본 내일은 있으면서 자기의 허물과 악을 잡아내는 내일은 사라지고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치는 것보다는 항상 타인을 치는 데에만 신경 쓰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아무 허물이 없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를 아니하고 타인의 것만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아비새 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잊지 말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면 나는 예수님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향하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잊지를 마시란 말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실수한 걸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범죄한 나의 악을 보기를 힘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무작정 죄를 덮으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붙들어 놓기 위한 책망인 것이지 단순히 죄, 허물, 실수에 대한 지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 분풀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건 잘 기억하는데 내 뜻은 잊어버리기 쉬운 것. 그게 인간이라는 것.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보지를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만 크더랗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나에게 더 큰 허물인데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간 현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들보,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 들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 그래서 나의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어있는 들보를 보게 함으로써 그런 내가, 그 들보를 갖고 있는 그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 때문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자,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자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 가는가. 2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 다윗의 그 반응이 뭐냐면은 그래 알았다 죽이자 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비새를 보고 네가 내 대적이다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한단 말입니다. 예간의 대적이다. 자, 아벳은 지금까지 다윗 곁에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압살롬 편에선 사람처럼 다윗을 배신한 적도 없고 항상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장으로서 나가 전투를 냈어 승리도 얻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비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는 살려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다윗을 저주했으니까 이는 죽어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비스는 내 대적이다. 이런 책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비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가 날 수 있는 그런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 아비스란 사람이 왜 다윗의 대적이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오히려 대적으로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내가 뭐 잘 믿고 있다 생각이 듣기 때문에 들어서 난 주님 편에 있다. 섣불리 그런 생각 갖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새가 다윗을 보고 내가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름만 먹겠습니까? 난 당신의 충성이 심하여. 그런 말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나의 대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내 땅에는 예수에게 충성한다고 하는데 결국 주님께로부터 넌 나의 대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깊이 실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하고 많은 예수님이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말씀을 듣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달라고 하고 봉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또 헌금은 내가 아주 잘한다고 하면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눈이 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나의 대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아비새의 그 말이 시므이를 죽이려는 그 말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 대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 역할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다 하면서 아비새 말대로 죽여버린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 정죄하고 처단 그분이 있을지 몰라도 왕의 권력을 높이 세우는 그분이 있을지 몰라도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오히려 가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비새의 말대로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다윗에게 잘못하면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그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다윗의 이스라엘 왕대를 방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든 하나님께 범죄하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면 죽는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게 성경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걸로 끝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죽는다는 것, 이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그 죽어야 될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면 죽는다는 얘기는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 행하신 자비와 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것.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혜택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좀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제대로 보자 그 말입니다. 나를 살리고 있는 게 뭐냐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내 실체를 바라보고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그 신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자 그 말입니다. 나를 살리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실수와 또 허물을 파헤치는 그런 모습은 나와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잘못했지. 벌받는다. 그게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은혜와 사랑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내 쪽에서 너 죄에서 죽어야 돼. 내가 잘라버리고 내가 치고 정죄하는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실수 허물을 바라보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파헤치겠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될 죄인을 불구하고 나를 살려놓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독생애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 앞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풍요 오직 그걸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겠어 모이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허무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아비세, 시므이처럼 내 악한 보지 아니하고 형제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그걸 드러내고 충만히 좋아하는 것이고 힘에 따라 움직이면서 조롱할 때 조롱하고 굽실거리 굽실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 이게 주를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그 사람이 진리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은 내가 욕을 먹더라도 형제의 잘못을 내가 지적을 해주고 책망을 해준 또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분노해버리는 것 그건 분명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주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예수 편에 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우리 중 누구 하나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덕분에 은혜 덕분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내 현실이라는 것 거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내 현실을 은혜에 둘러싸인 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은 그 현실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몫으로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은혜를 증거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허물들, 실수, 이걸 드러내고 트집 잡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형제 관계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내 현실을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나를 살리고 있는 은혜를 내가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결과에 기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의 아비세는 자기를 보지를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넘치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 은혜를 나누게 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보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또 시므이와 아비세를 통해서 내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의 아비세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주 앞에서 별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는 그런 나였지만 아비스를 들여다보니까, 시므이를 들여다보니까, 결국 주님의 은혜에 벗어나 있었던, 또 나를 보지 않고 살았던 그런 악한 자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악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멸망에 빠져야 될 그런 악한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문학을 덮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우리 긍휼과 사랑을 높이고 찬양 감사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모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